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안녕하세요. 8월 3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전치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솔로몬에 대한 시, 솔로몬에게 속한 시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근거로 하면 솔로몬에 대한 혹은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과연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이 이 시의 핵심이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판단력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로서 정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여기 나타난 왕과 왕의 아들은 말 그대로 부자지간의 왕 두 명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현재 왕의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동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필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이겠습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쩨다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중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각각 너무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의 묵상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1권의 마지막인 41편, 2권의 마지막인 오늘 72편, 그리고 3권의 마지막인 89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 왕가의 아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그 왕권이 오래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목적했던 하나님 백성의 주된 표지와 가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은 구약을 관통하는 주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의와 공도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쩨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잘 포착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이루실 공동체, 즉 그를 통해 만드실 강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가치,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도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의와 공평이 미슈파트와 쩨다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 언약을 맺으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추락기에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불의와 부정 때문에 심판 예고를 받게 됩니다. 불의와 부정, 이것은 직역하면 공의 없음과 정의 없음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두 가지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관련한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발견하여 자기 옷을 찢었던 반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니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에서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고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인 정의와 공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사전에 등록이 되길 바라며 길게 돌아왔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미슈파트와 쩨다카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실제 솔로몬 역시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하면서 기뻐하시는데요. 대체 지혜가 다른 복들보다 뭐가 특별하기에 다른 복까지 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일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는 말씀에서처럼 지혜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하여서, 즉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죠. 재판하다라는 단어 샤파트가 바로 미슈파트와 직결되는 단어이죠. 3절에 보면 그 의의 결과가 평강, 즉 샬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내면적이고도 외면적이며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우주적인 총체적인 평강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듯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압제가 심판되기도 하며 16절에서처럼 산 꼭대기 척박한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성해진다는 풍요와 번성의 열매도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왕이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면 시간적으로는 7절에서처럼 그 왕위가 달이 닿을 때까지 영원해질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그 통치 영역이 8절에서 나타나 있듯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땅의 모든 민족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의 1차적 관심이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그 사회가 참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인 평균값이 평강의 수치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오는 맥락마다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가 뒤따라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보다 분명 더 넓고 깊은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원의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고아와 과부를 위한 일임을 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시선에서 드러날 것인데요. 과연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와 교회의 평강지수가 어느 정도일지 돌아보며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시편은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까지 성취해 주셔서 이 영원하고 광활하며 풍요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은 쉽게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구분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시고 꿈꾸신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통해 평강을 누리는 나라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아니 우리의 반복되는 한결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백성답게,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답게 우리 역시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모든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